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현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중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훨씬 더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중국이 이전처럼 비핵화 절차를 돕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은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고대한다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되고 난 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가장 따뜻한 안부와 존경을 보내고 싶다며 그를 곧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외교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이틀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23일 협상이 끝난 뒤 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별도의 회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미국이 제기한 근본적인 우려를 중국이 해소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24일 성명에서 양측이 무역 현안에서 건설적이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다음 단계를 위한 접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입국 금지 대상 미국 정치인 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차관은 24일 발간된 현지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에 꼭 대칭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제재 대상 미국 정치인 명단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오는 27일부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랍코프 차관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멜컴 턴블 호주 총리가 집권당 내부의 갈등으로 사퇴하고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이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24일 집권 자유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피터 더튼 전 내부장관을 45대 40으로 누르고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습니다. 이에 따라 턴블 총리는 지지율 하락과 당내 지도부 갈등 속에 3년 임기를 약 1개월 앞두고 물러났습니다. 모리스 장관은 총리로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당내 화합과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신임 총리는 2007년 정계에 진출한 뒤 이민 장관과 복지 장관 등을 지냈으며 당내에서는 보수파로 분류되지만 온건 성향의 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한국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임 중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과 관련해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미화 1,800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짐바브웨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대선 무효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머슨 음란가구아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26일 취임식이 열립니다. 야권이 이달 초 제기한 소송을 심의해온 재판소 측은 24일 판결에서 원고 측이 선거 부정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2018년 7월 30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애머슨 음란가과 후보가 당선됐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지입니다. 8월 25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활동 중단 조짐이 없어 보인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관측을 정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지만 어떤 것도 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오전부터 날씨가 맑아지겠지만 북부 산간 지역으로는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4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현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중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훨씬 더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중국이 이전처럼 비핵화 절차를 돕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은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고대한다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되고 난 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가장 따뜻한 안부와 존경을 보내고 싶다며 그를 곧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외교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 어떤 부문에서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전날 VOA에 북한의 핵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관측이 정확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이 기구의 견해에 공감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 문제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중무역과 관련해 더욱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 때문이었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도움을 원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에 대해 큰 도움이 되어왔다며 그들이 계속 그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로이터통신과의 20일 인터뷰에서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과거처럼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지난 16일에는 미북 관계가 아마도 중국 때문에 약간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통상협상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진행됐으나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으며 향후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미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근이 제한돼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면서도 영변 핵시설 등에서 냉각수와 증기 배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히 중단된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20일 공개된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 명의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진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북한의 성명들이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의 움직임, 그리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며 이는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활동이 지속된다는 증거 중 하나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증기와 냉각수가 배출되는 모습 등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5메가와트 원자로는 현 가동 주기가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가동이 드문드문 중단되기는 했지만 원자로 노심에서 모든 연료가 배출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영변의 재처리 공장인 방사화학연구소에서 증기가 열기가 가동된 흔적이 포함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증기 가열기의 가동기간이 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를 완전히 재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영변에서 냉각기가 가동되고 차량이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등 원심 분리기 농축시설이 사용된다는 신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AEA는 영변 재처리 공장 인근 구룡강에 작년 후반 취수용 댐이 건설된 점을 관측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건설은 영변의 경수로나 5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에 있는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남부평산 광산에서도 우라늄 채굴과 가공 활동이 이뤄진 흔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공개된 정보와 위성사진을 통해 계속 감시하고 있다면서도 영변이나 다른 지역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한계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을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IAEA의 이 같은 분석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여부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지 않느냐는 BOA의 질문에 최근 인터뷰에 덧붙일 말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외에 비핵화를 향한 다른 구체적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관측을 정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핵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프로그램 개발 지속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IAEA 보고서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IAEA는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의 설비를 가동시키는 등 핵개발을 계속 진전시킨 흔적이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서 감시와 검증을 재개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IAEA의 노력에 매우 감사하고 북한의 핵 관련 정보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별다른 실행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장 폭파 외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최근 러시아 해운사 두 곳과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연료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만든다며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었다고 전직 고위 한국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가 비건 포드 부회장을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좋은 평판을 쌓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 양쪽에 두루 경험이 있고 외교정책 전반들을 다뤘어요. 물론 그중에 이제 핵 문제, 당시에는 이제 어그리드 프레임워크 관련되는 이행 업무들 또 하고 그랬었죠.
위 전 대사는 비건 특별대표가 과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일할 때 업무차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가 클린턴과 부시 대통령 시절 각각 의회와 행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로 보수 진영 내에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 등 주요 직책에 여러 차례 천거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전 대사는 비건 특별대표가 대체로 원칙론을 견지하면서 다소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의 입장에서 그걸 비평하는 시각을 갖고 있었고 이분도 그중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위 전 대사는 비건 특별대표가 지금도 아주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며 아마도 공화당 본류의 시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위 전 대사는 비건 특별대표 임명으로 미북 간 협상에 초점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를 중심으로 보다 내실 있는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전체 과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상이 있고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는 구도였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문제만 들여다보는 교섭대표가 필요하죠.
위 전 대사는 앞으로 비건 특별대표가 주로 협상을 하고 필요할 때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나서게 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며 이를 바람직한 진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 발탁을 문제에 정통한 사람보다는 협상 쪽에 무게를 둔 인선으로 풀이했습니다.
손발이 맞으면서 호흡이 맞으면서 같이 일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외교의 전문성보다는 그런 협상, 밀고 당기는 협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 부원장은 북한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와 편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다른 접근법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 부원장은 비건 특별대표 임명은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어갈 미국 측의 진영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의 계획과 그것을 추진해 나갈 사람을 임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24일 비건 특별대표가 무게감 있는 중량급 인사라는 점에 주목하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월 1일에 공석이었던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스티브 비건 포드 부회장이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부회장이 국가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빠른 진전을 위해 최근 추가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어떤 것도 내주지 않았고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지와 억류자 석방을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다며 북한에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전날 인터뷰에서 언론은 자신이 김정은과 만났다는 이유로 비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더 많은 제재를 추가했다며 이는 북한 문제가 더욱 빨리 진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1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가담한 러시아 기관 두 곳과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과의 만남은 훌륭한 성공이었다면서 전임 행정부들은 과거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뤄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회담이 이뤄진 뒤 약 3개월이 지나는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없었고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들을 돌려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교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고 아베 총리로부터 북한과 관련해 훌륭한 일을 한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오랫동안 일본 상공으로 발사되지 않고 있어 일본인들이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아베 총리가 말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과 한 번이라도 대화해 봤느냐고 묻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해 한 번 시도하는 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어떤 것도 내주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회담 당일 언론은 이를 훌륭하다고 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를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모두 북한 김정은이나 김정은의 가족과 만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힘든 상대라며 자신은 만남을 이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도 훌륭한 성공이었지만 가짜뉴스들은 자신이 푸틴 대통령 얼굴에 주먹을 날리길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잘 지내고 싶고 모두와도 잘 지내고 싶다면서 언론들은 자신이 과거 북한에는 너무 과격하다고 말하면서 푸틴에게는 너무 순하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단기간 내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핵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스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주장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미국이 미북 협상의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실패한다는 가정 아래 2020년 북한이 미국을 핵공격한다는 가상주제를 토대로 소설을 쓰셨는데요. 그동안 핵미사일 연구에 주력하시다가 이런 소설을 쓰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One of the big questions on everyone's mind has been, could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 궁금증 중 하나는 과연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을 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북은 서로를 위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미북 협상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을 소설을 통해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North Korea has never said that it will disarm. I think that
북한은 핵무장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제안은 포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외교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단기간 내 비핵화하는 것을 고집할까 매우 우려됩니다. 이런 요구를 계속 밀고 나갈 경우 이 모든 과정은 무너지게 될 테니까요.
이번 소설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셨나요?
I wanted to accomplish three things. I want people to understand that nuclear weapons are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무기는 극도로 위험하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전쟁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싶었고요. 또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무자비하지만 미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개발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그리고 핵무기 이 세 가지가 혼합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You know, I think the most surprising thing I learned was how easy it was.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오고 있다고 김정은이 얼마나 쉽게 잘못 믿을 수 있는지 이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지역 통신 보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해 소통합니다. 한 번에 많은 전화가 몰려 휴대전화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은 사이버 공격이 오고 있다고 잘못 믿을 수 있는 거죠.
단기간 내 비핵화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he solution is what President Moon is trying to do. You know, as I understand it, President
해법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무장 해제와 비핵화와 같은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저는 이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밀고 있는 방식과는 다르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이 북한이 당장 비핵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와 충돌하게 될 때의 상황이 저는 매우 우려됩니다. 북한이 당장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 분명해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바꿀지 아니면 책임을 물을 누군가를 찾을 것인지 우려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란 말씀이십니까?
If I were the president, I would stop insisting that North Korea abandon its nuclear weapons.
목표나 포부로 두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단기 내 비핵화 요구를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The end goal is North Korea that treats its citizens better and lives in harmony.
최종 목표는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이웃 나라들과 조화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지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비핵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 여부를 미국이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자위적 핵무장 우려는 없습니까?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has had nuclear weapons for more than a decade. I don't think.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일본을 핵무장하도록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일본인들에게도 위험합니다.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가 독일의 핵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양국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양국 간 나쁜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합니다. 핵 문제는 그 이후에 다룰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장기화되면 핵 확산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Certainly the case that proliferation is an issue and I think one thing that we would like to get.
맞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번 협상의 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프리 루이스 국장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의 전망과 우려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밀반입됐다는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국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함지아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수수료에 불과하다는 VOA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더 많은 석탄이 한국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한국에 반입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석탄은 약 3만 3천 톤입니다. 그런데 한국 관세청은 이 3만 3천 톤이 북한산 석탄을 거래한 데 따른 수수료였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만약 수수료가 1% 수준이라고 한다면 100배 더 많은 북한산 석탄이 거래된 것이고 10%만 잡아도 33만 톤에 달하는 원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관세청도 제3국과의 거래라고만 밝힐 뿐 어떤 나라인지는 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산 석탄을 소비할 만한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과거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사들인 나라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북한산 석탄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중국 업자들이 굳이 한국 업자들을 통했을지 의문입니다. 또 러시아의 경우 석탄의 수입국이 아닌 직접 수출을 하는 나라라 가능성이 적고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과거 북한산 석탄을 사들인 적은 있지만 수입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일본은 주로 고열량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열량이 낮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풀리지 않는 의문점 중에는 북한산 석탄을 최종 소비한 남동발전에 대한 것입니다. 남동발전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초 북한산 석탄을 중개한 수입업체 헨트사의 수상한 행적 때문인데요. 헨트사는 최초 남동발전에 석탄 공급 계약을 맺은 뒤 돌연 계약 변경을 요구합니다. 석탄을 러시아 사할린에서 싣고 오겠다는 거였는데요. 당시 계약한 석탄은 러시아 본토에서 나는 것이어서 사할린에서 석탄을 싣는다는 점에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할린 지역에 공급한 무연탄에 여유분이 생겼다고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를 댔는데 남동발전은 이를 수용합니다. 또 선박의 숫자를 변경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남동발전은 의심을 하지 않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반대로 지난해 3월 동서발전이란 곳은 의심을 하는 바람에 북한산 석탄 반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헨트사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RK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석탄을 공급할 선박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곧바로 북한산 석탄이 의심된다고 동해세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발열량 조사에서도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죠.
당초 북한산 석탄은 위조된 시험 성적표가 이용됐습니다. 수입업체가 위조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후 남동발전도 자체적으로 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목 한 가지를 빼먹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북한산 석탄보다 높은 발열량이 기재됐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석탄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번 논란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고 대북 제재 이행에 가장 앞장서는 미국과도 잡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선 중간에 한국 검사가 수사 보강 지휘를 했기 때문이라며 다소 미흡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현재 전 세계에서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선박을 억류한 나라가 한국뿐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이 의심된다는 첩보를 미국으로부터 받고도 이를 통관시킨 과정과 애초부터 수사가 더 철저히 이뤄졌다면 과연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입을 열었는데요. 이런 일이 이전 정부 때도 있었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여야 원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석탄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과 왕래하는 선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북한을 왕복하는 선박들이 한국에 입항했다고 지적한 건지 석탄까지 반입됐다고 말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석탄의 경우 본격적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지난해 8월 그러니까 현 정부 때 본격적인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상한선을 그어놓거나 인도주의 목적이라면 수출입이 전면 가능하도록 해 지금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VOA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석탄이 밀반입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미국 측 정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에 입항한 신성아이호의 경우 북한을 기항한 전력이 있는데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세 차례나 한국에 입항을 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제재 위반이었죠.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을 기항한 선박이 한국에 1년간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북한을 기항한 선박을 추적 감시한다는 전직 당국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느냐는 게 국정원에 품게 된 의구심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정원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최초 국정원은 정보 사안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BOA 기사가 나간 후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왔는데요. 국정원은 북한산 석탄 운송 등 결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해외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 협조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국내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성아이호도 문제점을 인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던 중 지난 1월 억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억류된 시점은 이 선박이 무사히 한국을 드나든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을 기항한 선박을 왜 막지 못했느냐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받지 못한 겁니다.
현재 한국은 총 3척의 제3국 선박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선박들은 어떤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조현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억류 해제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멕시코는 지난 2014년 자국 영해에서 좌초한 북한 선박 무두봉호를 억류한 뒤 2016년 패선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세 척의 선박을 몰수한 뒤 패선할 가능성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지만 한국엔 멕시코와 달리 그럴 수 있는 법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럼 선박들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조현 한국 외교부 차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와 함께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올 상반기 북중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제재가 여전히 이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쉽게 제재를 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북중 무역액이 12억 9,915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2%나 줄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의 북한 물품 수입액은 1억 2,441만 달러로 무려 88.1%가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대북 수출액도 11억 7,475달러로 38.9% 감소했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it shows is a huge drop in Chinese imports from North Korea. Beginning
브라운 교수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수치는 제재 국면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 역시 북중 무역이 위축됐다는 것은 제재를 통한 대북 무역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북중 거래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ow much of an effect or how much of an impact that actually has on the ground depends on how much other trade is going on.
미신고 교역량이 어느 정도 규모고 이런 거래가 북한에 어떤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당한 규모의 밀수와 미신고 교역량을 포함시키면 통계가 다소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이 여전히 제재에 성실히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A lot of talk, and I think it's true that there's been a fair amount of smuggling going on or non-reported trade. It's quite a difference between smuggling. Smuggling would mean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북한과 금융 거래, 불법 환적, 밀수를 도운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최근 단행하며 제재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만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있기까지 제재 동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선택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고 관측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대북 제재 완화는 중국의 이해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anctioning North Korea not because they want to be kind to America. They're sanctioning it for their own reasons.
중국의 대북 제재는 미국의 친절을 베풀려는 목적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미국은 북한에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이 제재를 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그저 미국을 괴롭히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과 교역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쇼프 선임연구원 역시 중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해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Own reasons, I think, is does not want to see North Korea collapse or to put so much pressure on North Korea that.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속도, 검증 범위, 보상 수순 등에서 중국과 약간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부탁만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쇼프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으며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범위에서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수출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모습이 민간위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거듭돼온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남포항의 컨테이너 야적장은 이달 들어 비어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통해 8월 10일과 11일, 17일, 18일, 22일에 남포항의 모습을 지켜본 결과 컨테이너로 가득했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컨테이너 숫자가 많았던 시점은 10일과 18일이었지만 이마저도 전체 야적장의 일부분만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 11일은 컨테이너가 사실상 없다시피해 야적장 전체가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불과 1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할 때 큰 대조를 이룹니다. BOA가 확인한 지난해 8월 1일과 9일, 12일, 19일, 31일자 남포항 사진에는 대체적으로 많은 숫자의 컨테이너가 야적장 곳곳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컨테이너가 한 층이 아닌 두 층 이상으로 쌓여 있는 듯 컨테이너 부분이 올해 8월보다는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보다는 한 해 앞선 2016년 8월에 촬영된 5장의 위성사진에서 더 많은 컨테이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전체적인 컨테이너 숫자가 꾸준히 줄어들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컨테이너의 숫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사실이 확인된다고 BOA에 말했습니다.
So you can clearly see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vehicles. Probably
2017년에 컨테이너가 3-4배가량 많은 것으로 볼 때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물동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항구만 보더라도 2018년엔 작은 선박이 정박하거나 8월 11일엔 정박한 선박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2016년과 2017년엔 두 척의 선박이 정박한 때가 많고 크기도 대형인 선박들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중 교역의 축소가 남포항의 컨테이너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hinese are saying that their trade with North Korea is down about 60%.
중국 정부는 올 상반기 북중 교역량이 60% 줄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위성사진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여러 건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대폭 축소했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들마저 교역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무역량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이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표현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미한동맹의 방어태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군사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와 비무장지대의 재래식 전력 감축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한국이 선의로 군사력을 먼저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은 전통적으로 상대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적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표현인 적대적 상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제임스 어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3일 BOA에 한국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규정한 문구를 삭제키로 했다는 소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We're still under armistice conditions, right? So nothing's really changed. I mean, give me a break.
한반도는 계속 정전 상황에 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키로 한 한국의 결정이 당장 현 상황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대신 이런 결정은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를 위해 압박을 멈추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로 군사 분계선의 방어 능력에 관해 어느 정도 우려가 있다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에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규정한 문구를 삭제키로 한 결정이 방어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doesn't have any direct impact on the defense posture. So I think it's more, you know, a matter of kind of public relations. And
한국 정부는 과거 적이란 문구를 국방백서에서 넣고 뺏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며 이번 결정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신호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나 한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위협이 감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 등 군사력을 완화하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건 너무 이른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이 이렇게 적이란 표현 자체에 민감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역시 북한을 적, 즉 에너미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란 의미의 adversary 혹은 위협이란 의미의 threat 혹은 상대란 의미의 opponent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랜디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하는 enemy란 표현보다 부드러운 단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완화된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we often use the word adversary, which is a softer word.
실제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adversary 혹은 경쟁국이라는 의미의 competitor란 표현을 군사 정보 보고서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과거 냉전 시절에도 미국은 소련에 대해 자주 opponent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연구원의 오공단 책임연구원은 미 국방정보당국이 북한을 단기적으로 최대의 미 안보 위협이라고 말하면서도 enemy란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를 인격 모독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adversary라는 말은 써도 enemy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그게 좀 유치하잖아요. enemy. 그렇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나쁜데 you are stupid라는 말을 안 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얻어 터져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밸류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you are stupid 그러면요. 그 stupid라고 불린 사람이 걷어차도 그 stupid라고 말한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저명한 역사학자인 마이클 이그네티어프 전 캐나다 자유당 대표는 과거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적이란 의미의 enemy와 적대적이란 의미의 adversary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adversary는 이기길 원하는 상대로 신뢰가 가능하고 타협할 수 있으며 내일의 동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enemy는 파괴하길 원하는 대상으로 신뢰가 불가능하며 규범대로 행하지 않고 타협이 아니라 달래는 대상이란 게 이그나티어프 전 대표의 설명입니다. 오공단 책임연구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삭제한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변했다는 신호가 없는데 한국 정부가 국방태세를 완화하는 징후는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 국방 쪽을 지금 힘을 지금 줄이는 게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준비 상태도 이제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훈련도 없애고 그다음에 병력 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군인들은 이제 매일 밤 출퇴근하게시피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주적이라는 걸 없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데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why they are doing now. The North Korea never changed it. 이제 그거에 포인트를 두고 써야죠.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에 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북한은 미국을 영원한 철천지 원수, 한국은 미국의 하수인이라고 교육하고 선전한다며 북한 정권도 이런 말을 동시에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건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1861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섬터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7도, 남포 아침 기온은 20도,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7도, 중강 아침 기온은 18도, 낮에는 25도로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 황해도 지역 역시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개성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8도. 용현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 풍산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강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7도.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5도. 삼지연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서해는 하루 종일 구름 낀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8월 25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현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중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훨씬 더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중국이 이전처럼 비핵화 절차를 돕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은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고대한다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되고 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가장 따뜻한 안부와 존경을 보내고 싶다며 그를 곧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이틀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23일 협상이 끝난 뒤 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역시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별도의 회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미국이 제기한 근본적인 우려를 중국이 해소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24일 성명에서 양측이 무역 현안에서 건설적이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다음 단계를 위한 접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입국 금지 대상 미국 정치인 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24일 발간된 현지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에 꼭 대칭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제재 대상 미국 정치인 명단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오는 27일부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멜컴 턴블 호주 총리가 집권당 내부의 갈등으로 사퇴하고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이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24일 집권 자유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피터 더튼 전 내무장관을 45대 40으로 누르고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습니다. 이에 따라 턴블 총리는 지지율 하락과 당내 지도부 갈등 속에 3년 임기를 약 1개월 앞두고 물러났습니다. 모리슨 장관은 총리로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당내 화합과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신임 총리는 2007년 정계에 진출한 뒤 이민 장관과 복지 장관 등을 지냈으며 당내에서는 보수파로 분류되지만 온건 성향의 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한국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재임중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과 관련해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미화 1,800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짐바브웨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대선 무효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머슨 음란가구와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게 됐고 26일 취임식이 열립니다. 야권이 이달 초 제기한 소송을 심의해온 재판소 측은 24일 판결에서 원고 측이 선거 부정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2018년 7월 30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에머슨 음란가구와 후보가 당선됐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